하나님 말씀 먼저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먼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뒤에 19절 한번 보세요. 8장 19절. 자,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19절부터 23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여러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의 제일 끝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합시다. 21장 1절부터 5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하시옵시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 전체를 개관해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여기 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계속 잡아내면서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복음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고 그래서 복음의 시각에서 성경 전체를 개관해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 이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상으로는 1년을 넘게 지내해왔는데 횟수로는 뭐 이제 40몇 번째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오늘로 이것을 이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다 들으면서 성경을 복음의 시각으로 개관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성경이 쫙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뭐 굉장한 것을 얻은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것이 가치 없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 성경은 그냥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관통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들을 수도 있었겠으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당에서 그런 식으로 배워보질 않고 보통 신학교에서나 그래서 뭐 성경신학적인 차원에서 뭐 어떻다는 동 이런 식의 말을 좀 듣고 그렇지 신학교에서도 또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신학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은 배워도 그것 자체는 배우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것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우리가 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정도로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이런 진리의 차원에서 성경을 개관해보고 그런 지식을 갖는 것은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읽을 때 그것이 중요한 관점으로서 작용하고 배경으로서 계속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치우치지 않고 보게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또 장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전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눈이 열렸길 바라요. 혹시 안 된 사람들이면 뭐 다시 CD를 컴퓨터를 통해서라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이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지난주 내용과 연결지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부터 쭉 말해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계속 준비하시고 또 드러내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드러내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시작된 이 새 창조의 완성 문제를 지난 시간과 오늘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먼저 이런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의 완성의 어떤 배경적인 내용이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배경적인 내용이 구약에 먼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새 창조의 완성은 구약과 무관한, 그저 신약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대표들과 뭐 사사나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 대표자들과 구약 백성들 전체의 회복을 구약에 보면은 그런 걸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회복과 함께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조계에 대한 회복 얘기를 꺼내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계 전체에 회복하는 문제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의 회복 또는 새 창조로 말미암은 거듭남으로 말할 수 있다. 이전에 이런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생소한 단어이지만 제가 충분히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런 거듭남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세 가지 차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회복 또는 거듭남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역사 속에서 어떤 객관적인 이런 회복과 거듭남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회복 또는 거듭남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세 번째는 온 우주에 일어나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회복 또는 거듭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치우치게 되는데 뭐 세 번째만 얘기하면 자꾸 종말론자들처럼 종말론자로 빠지게 되고 두 번째만 얘기하면 자기 개인의 거듭남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의 거듭남, 내 개인의 주관적인 이런 회복 여기에만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세 가지를 함께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다 얘기를 했어요.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이 세 번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배경을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말해온 것과 연결지어서. 자, 이제 그것에 덧붙여서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한 내용, 곧 온 우주에 일어나는 포괄적인 회복 또는 전체적인 회복과 거듭남에 대한 신약의 증거를 마지막으로 덧붙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의 끝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옛 시대, 이 옛 시대가 타락 이후에 그 시대를 옛 세대라고 하는데 그 옛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탁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옛 시대에 침입하여서 결국 새 창조를 시작함으로써 새 시대를 시작하셨죠. 새 창조를 시작하시며 그래서 옛 시대와의 싸움을 벌이셨고 그 가운데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결국은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승리하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의 효과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제가 끝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옛 시대를 침노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룬 승리의 결과들을 그 뒤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또 세상도 충분히 보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성근신 예배나 이런 말씀은 아주 쉽고 편하고 좋죠. 이런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외부교인이 수요일에 왔다가 이제 가면서 제가 인사하면서 물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하나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교회 생활 내가 볼 때 오래 하신 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알 거예요. 사역자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도 성장 과정에서 사역자들 자신부터 이런 걸 배워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나한테 이런 걸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생소하죠. 어려운 거야. 근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한 번은 알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의 시각에서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런 부활로 말미암은 승리, 부활의 효과 이런 결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그 다음 그것에서 이유를 얘기하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그 결과들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새 시대 도래하기 위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시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승리 그 결과들을 온전히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직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은 장차 어떤 것들이 장차 도래할 것을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것을 똑같은 시각.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승리의 결과들을 우리는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과 함께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뭔가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얘기를 꺼내면서도 우리의 구원에 성취했다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최종적인 미래의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도래할 그 부활의 결과가 그것으로 있을 엄청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를 함께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이것을 현재 시제로만 딱 말하지 않고 그것을 미래와 연관지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연관시켜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 창조의 완성은 이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함으로써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완성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하냐면 이 새 창조의 궁극적인 완성은 부활의 결과들 또는 부활로 인한 승리의 최종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결정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한 것입니다. 어쨌든 죽으심으로만 만약에 죽으심이 끝이었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바로 그의 부활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은 상대적으로 새 창조를 도래케 한 새 창조의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이란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크게 상대적으로 크게 다루지 않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약의 강조를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또는 새 창조가 시작됐지만 새 인류가 생겨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효과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것이죠. 이 새 인류는 그들이 각각 자신들이 참여하게 된 하나님 나라를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을 하다가 장차 예수님처럼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새 인류는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될 새 인류의 시작을 성경의 사도들이 말을 할 때 그런 새 인류의 시작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부활로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새 인류의 시작이 부활이라고 부활을 통해서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사도들이 그런 새 인류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된 것으로 말을 합니다. 이 시간에 뭐 제가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다시 우리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새 인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이 전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은 언제 있게 되는 것인가? 이것의 완성은 언제 있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분간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의 삶, 즉 믿음의 삶을 계속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 완성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을 갖도록 이 새 인류들이 삶을 갖도록 이렇게 역사하시죠. 물론 그 삶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고난의 삶입니다. 왜? 이미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옛 시대가 있는데 새 시대가 들어왔어요. 이 옛 시대가 완전히 언제 종결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두 세대가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옛 세대가 같이 중첩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과 19절의 23절 말씀대로 허무에 굴복해온 모든 창조계 또 우리 육체의 마지막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허무에 굴복하던 이 모든 창조계도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 구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이 결국 마지막 구원과 창조계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것에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이 이 마지막 구원의 표시예요. 그리고 이 창조계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것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 바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말하는, 흔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듭남,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창조계와 함께 우리의 육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창조계와 함께 우리의 육체의 부활, 이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헬라 철학 사상에 뿌리를 둔 영지주의자들이 영혼은 선하고 육체 이런 것들은 만물이나 이런 피조계들 이런 육체는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구원에 그들이 생각 영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에는 물질적인 육체의 구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영혼의 구원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헬라의 상승사상을 얘기할 때 그런 걸 다 얘기했어요. 그들은 영혼을 숭고하게 여기면서 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상이 교회로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1세기 기독교회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헷갈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지식을, 영지적인 지식을 부정했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같은 데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딱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은 그런 것을 단호히 부정하면서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신약성경이 우리의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서 딱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육체가 부활하는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이는 영혼이 어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영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전인적인 부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세기 당시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이 신약의 사도들이 상당히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은 덜 말해. 사도들이 특별해. 오히려 육체적인 부활과 전인적인 부활을 더 많이 말하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받아들인다면 비록 그의 부활체가 이전의 육체와 정확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만져보라고 한 거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물질적인 구성요소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간다는 그런 사상들을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로 간다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영혼이 하늘로 간, 하늘로 있는 영원한 집이니까 이게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사상을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들은 잠정적인 상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의 기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에 대한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막,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뭐 구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 무슨 열매 이런 모든 내용이 다 구약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모두 구약 성경에서 말한 구절들에 다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계시록의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완성은 사실 구약의 소망이 남김없이 다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를 묘사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게 그것들이 다 성취되는 완성되는 것을 묘사한 내용들을 계시록 2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같은 것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특별히 읽은 그 21장 1절부터 5절에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예 실제가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심에 그것이 이제 실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회복 또는 새 창조를 통한 거듭남이 완성된다는 것을 5절에서 말해주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새롭다. 만물이 그래서 새롭게 됩니다. 새 창조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같은 어떤 게 그런 대행기관이나 어떤 통치체계 같은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 그분 자신이 임재해 계시며 또한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빛이 필요가 없어요. 발광체 같은 게 필요 없다고 21장 22절 23절에서 말하죠. 결국 과거 그 에덴에서 창세기에서 말한 이 에덴의 이미지가 이 계시록의 거룩한 성과 보좌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결합되어서 결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갖게 되죠. 저도 뭐 이런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 설교 이런 얘기 막 세상에 와서 다 내용 상상의 날개가 얼마나 펼쳐지는지 많이 참. 지금도 상상이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만, 계속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들도 많이 상상해야죠. 많은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곧 하늘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새 땅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온갖 의문과 상상들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알고 싶죠, 여러분? 벌써 대답이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목사들이 막 자기도 모르는 거 얘기하면서 막 사기치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교회 역사사의 걸출한 인물이 탁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 그게 잘한 사람을 아는 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진실한 종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아는 채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막 아는 체하고 마치 잘난 체를 하고 싶어하고 막 자기 지식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건 미안하지만 아직 고개를 덜 숙여진 사람. 저의 지난날도 그랬어요. 전도사실의 초기에는 아는 거 얼마나 자랑하려고 했는지 말도 못해.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성경 안에 있는 지식조차도 더 풍성하게 아는 문제에 있어서 게다가 체험적으로 아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천하다는 것이 저희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수많은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곧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방인들에게 유행하는 견해만큼은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이방인들이 뭔가 이 천국 같은 뭐 극락이며 뭔가 이렇게 막 도교나 이런 사람들은 헬라 철학이나 도교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뭔가를 그리잖아요. 인간이 나중에 이런 것을 다 죽고 나서 어딘가 머무는 것 같은 이런 거 그리는 거 있잖아요. 마치 만물의 전체 회복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거듭남을 흔히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확고한 대답이에요. 그것만큼은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들의 영혼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육체의 부활을 생각 못하는 거야. 보통 이게 죽으면 몸이 썩는 건 다르기 때문에 영혼이 딱 해가지고 몸을 떠나서 어떤 뭐 편안한 곳에 뭐 도교 같은 곳은 뭐 무슨 아주 특별한 구름 같은 걸 거기에 누워서 말이죠. 편안하게 어떤 편안한 곳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영원히 지내는 곳으로 말하는 이런 것은 성경이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 특히 계시록에서 계시록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들이 영혼과 함께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삶으로 이제 시선을 오히려 바꿉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쯤에 이 결론의 끝부분에 와서 와 그러면 그 하늘과 새 땅이 거기 어떻게 될까 막 상상이 일어날 즈음에 이 끝부분에서 우리의 시선을 현재적인 삶으로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싸워야 한다는 사실 1세기 핍박이 많은 그들에게 말하나다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라고 하면서 현재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탁 돌려버려요. 신약성경은 이 세상에서 지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뼈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 결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약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을 하는데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이 뼈대 속에서 삶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도덕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예수님 사람들이 뭐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공정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보통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말하는 좋은 도덕 윤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성경의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서 이 삶과 관련해서 세 가지 뼈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뼈대는 복음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사건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관짓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 사건의 결과로서 나타날 완성과 연관지어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관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의 결과로 있게 될 완성,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이죠. 이제 완성. 이것과 그리스도의 삶을 또 연관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복음 사건으로서의 과거와 미래의 이 두 사건 속에 있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연관지어서 말을 해요. 여기와 연관짓고 여기와 연관짓고 이 둘 사이의 사건 속에서 현재적인 삶 이렇게 묶어서 세 가지 틀로서 얘기를 합니다.
신약성경은 이 세 가지 뼈대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지어 말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두 사건을 우리의 현재와 관련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런 관련성을 요약적으로 잘 말해주는 본문 하나가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좀 쉽죠? 네? 오늘도 어려워요? 그럼 이 마지막 날까지 나는 절망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좋아요.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새 뼈대를 여기서 찾아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다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과거의 복음 사건에 속한 사실들과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복음의 완성을 말을 하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지침처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의 과거, 곧 복음 사건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세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복음 사건의 과거를 얘기해요. 이게 또 하나 있어. 그것만 있네. 5절 안에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어디에요?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과거 시제로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미래에 있을 복음의 완성과 관련된 말씀. 완성은 무엇이에요?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둘 사이에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거예요? 5절? 5절. 그렇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거 또 있어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 완성이, 잘 보시면 이 완성은 오직 복음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은 복음의 결과들과 의미를, 완성이 복음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 완성은 복음의 결과들과 의미를 온 우주로 하여금, 마태복음 25장식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하도록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완성. 복음 때문에 생겼어요. 복음을 거절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이런 사람들, 뭐, 온 우주에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 결론인지를 다 밝히 인정하도록 드러내는, 네? 그것을 담고 있어요, 만성. 그 다음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현재적인 어떤 삶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그때 장차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 우리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 복음 사건으로 인해 현재 계속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만 우리의 현재적인 싸움은 또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적인 싸움, 현재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현재적인 이 싸움은 복음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적인 싸움은 또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싸움에서도 계속 뭐예요?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소망교회 나중에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있을 것이 결론이 있을 것인가 그걸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현재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 말씀처럼 거룩함을 살라는 명령과 권면을 들어야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을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권면을 듣고 또 우리가 나중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권면은 이 양쪽의 과거 사건과 미래 사건이 두 가지 근거 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적인 거룩함을 살라는 권면과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진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를 갖게 됐다고 말하면서 거룩함을 살라는 권면을 무시한다면 그건 뭐예요? 이런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신자로서 이 땅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 전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복음 위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 복음을 자신에게 또 자신의 삶 전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로 그 이런 표현을 제가 그동안 많이 써왔습니다만은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자신들이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계속 지금까지 말해온 이런 복음 위에 자신의 존재와 삶을 두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이것의 최종적인 우리가 장차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이 미래에 대한 완성에 대한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는 이런 복음,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새 인류에 속한 자는 새 창조자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여 전 우주적인 새 창조 안에서 이루어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마찬가지예요. 바로 새 인류에 속한 자는 모두 새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해가지고 전 우주적인 새 창조 안에서 이루어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창조 시작되기도 하고 누구든지 새 인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전 우주적인 새 창조 안에서 이루어질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닮는 것이죠. 새 창조 안에서 이루어질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곧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 되다. 이게 결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내용 속에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삶 또한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자의 존재와 삶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 더 좁혀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복음의 완성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형성하고 그 존재와 삶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종종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의 그것을 움직이고 존재와 삶을 형성하고 존재와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으로 줄여서 말했습니다. 복음인가?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재림에 대한 신앙과 경성함이 이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재림에 대한 신앙과 경성함이 없으면 현재적인 거룩한 삶 또한 우리가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의 동기가 도대체 뭐냐?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수준이냐는 거예요. 아니다. 복음 사건이고 또한 재림이다. 그리스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재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경성케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교회에 죽으라고 다녀도 이런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아유 진짜 심각한 꽝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성경의 중심이듯이 성경이 관통하는 내용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보고 갖고자 하자. 거룩한 삶을 갖고자 하자.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이 모든 내용 속에 마지막으로 주는 이 결론. 신약의 사도들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 뼈대로 말하고 있는지. 뭐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뼈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해요. 모든 다른 것들은 그냥 거기에 그 세 뼈대 안에서 다 부가적인 것들. 자신의 삶을 이 세 뼈대 속에서 보십시오. 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지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끝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끝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살을 얘기하고 현재적인 삶의 시선을 싹 바꿔버리세요. 여기에 집중하라. 이거 알지만 처음과 끝에 대한 이 사실을 아는 가운데서 현재 신자로서 삶을 읽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그래서 이 세상의 도덕주의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도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좋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죄와 싸우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죄와 싸우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각에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권면적으로 마지막을 하는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복음 위에 서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인류에 속한 우리들에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분명한 장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까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닮도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시며 그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뼈대를 잘 기억하고 참 장차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을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가 확증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며 드러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거룩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런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잘 인내하며 신앙의 여정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